우리 개역 개정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죠. 짧으니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2022년 8월 21일에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 50번째 설교로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길어졌지? 50번인데 2년이 넘잖아요. 보니까 중간에 장래의 은혜, 안식 안식일,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과 우상, 복음 중심 삶, 복음 중심 공동체, 이 교회 일정에 따라서 시리즈가 되게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2년 반이 돼서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강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두 핵심 주제를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오늘날의 기독교는 왜 그렇게 제자리 걸음도 모자라서 뒷걸음질을 치는지 그 답을 사도행전에서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의 관심을 모으고 싶었던 부분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해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령행전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냥 교회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교회와 함께 계시고 교회에 오셔서 성령 안에서 교회와 함께 계시고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은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본 대로 사도행전의 마무리가 좀 어색해 보입니다.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쭉 읽다 보면 독자들이 궁금한 것은 뭔가 하면 바울이 가이사의 법정에 섰을까? 그리고 판결은 어떻게 내려졌을까? 그리고 사도가 가고자 했던 스페인의 전도여행은 과연 실현되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누가는 완전히 침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누가는 바울이 로마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 3년 전에 그가 16장에 걸친 우리가 이제 분류한 것은 그 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보냈잖아요. 그리고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흠모하고 존경했는지 70km나 되는 아피오 광장까지 바울을 맞으러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들과의 만남,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을 좀 더 설명해 줄 것 같은데 누가는 완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에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주된 줄거리입니다. 톰 라이슨 사도행전이 바울의 이후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고 끝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작 시기가 늦었다고 볼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때 딱 끝난 게 아니고 시간이 더 흘러서 어쩌면 누가가 바울의 죽음까지도 다 알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면 거기서 멈춰도 여기서 멈춰도 누가 자신의 목적은 다 이루어졌음을,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이어 땅끝까지 나아갔음을 증언하려는 그의 목적은 다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일지도 모른다. 누가의 이야기에서 진짜 주인공은 바울이 아니라 복음 자체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주목하죠. 그렇지만 누가는 아주 기술적으로 지금 바울에게 흠뻑 빠져있는 우리들을, 우리의 시선을 바울이 아니라 다시 복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전반부에서 베드로 중심의 사역을 보았고 후반부에서는 바울의 사역이 중심이 되죠. 그러나 누가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주인공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때로는 베드로를 통해서 때로는 바울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당신의 증인들을 여기서 저기서 부르셔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유대를 지나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까지 로마까지 이르게 하셨다 하는 게 누가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두 단어가 특히 인상적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두 단어가 28장 31절 사도행전의 마지막 두 단어입니다. 막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대로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도행전 이렇게 끝나요. 저는 이 두 단어로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바울은 비록 지금 쇠사슬에 매여서 2년째 지금 지나고 있지만 그리고 여전히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것은 비극적인 결말이 아니라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복음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이 두 단어로 복음을 멈출 수 있는 건 없어. 가두어도 죽여도 어떤 일이 그들의 삶에 일어나도 복음을 멈출 수는 없어. 이렇게 사도행전은 마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승리의 이야기예요. 마지막에 담대하게 거침없이는 굉장히 희망적이고 승리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뭐예요? 바울은 쇠사슬에 묶인 죄수로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대한민국에 가는 곳마다 뭐 절들이 교회가 되고 무슨 이런 환상을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거 아니에요. 꿈 깨야 돼요. 역사 속에서 그런 실수를 했던 사람들이 200년에 걸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복음은 이런 소위 승리주의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말하자면 나도 멋있고 나도 뭔가 폼이 나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돼서 약점이라고는 눈곱만치도 없는 대단한 사람이 돼서 복음의 능력으로 그런 사람이 돼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천만의 말씀이요. 복음은 그런 식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로마로 들어가는 바울은 재판을 받으러 가는 죄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듯이 이 사람 죄수처럼 보이지 않아요. 마치 개선행진을 하는 로마의 장군이나 심지어 황제처럼 보여요. 왜 그런가 하면 70km가 떨어져 있는 아피오 광장까지 로마에서 지금 70km하고 1세기의 70km는 달라요. 700km예요. 그 길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흠모해서 왔어요. 또 한 그룹이 어디까지 왔나 하면 이 삼관. 이 삼관이라고 번역을 하면 좋은데 트레스 타베르네까지 왔어요. 여기도 한 50km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이거는 황제 정도 돼야 사람들이 먼저 이 정도 거리를 와서 환영을 하는 겁니다. 이런 환영을 받는 죄수.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매우 누추해 보이는 허접해 보이는 증인인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입성했다고 누가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구금, 이 죄수로 갇혀있다는 이 사실, 이 마지막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지금 이거는 어느 정도의 자유가 주어지긴 하지만 여전히 죄수의 모습으로 쇠사슬을 찬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극이 아니고 승리다. 사도행전의 결말은 승리의 선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마지막 두 구절. 두 단어, 담대하게, 거침없이. 비록 사도행전이 이렇게 마무리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사도의 이후 이야기를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바울생애의 마지막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고대 문헌과 바울의 목회서신을 통해서 희미하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초기 로마의 주교였던 클레멘스가 남긴 95년에 썼어요. 그러니까 95년에 썼으면 바울이 죽은 해가 빠르면 64년, 67년 그 사이일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정도 되는 시기니까 그렇게 이 믿을만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런 말을 썼습니다. 클레멘스 1서에서 그는 바울은 일곱 번이나 사슬로 묶이고 유배를 당했으며 돌에 맞았고 동에서나 서에서나 설교했다. 그런 뒤에 그는 그의 믿음에 걸맞은 진정한 영광을 얻었으며 온 세상에 의를 가르쳤고 서쪽의 가장 먼 곳까지 이르렀다. 마침내 그는 통치자들 앞에서 증언했으며 이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떠나 거룩한 곳으로 갔으며 끝까지 견디는 인내의 탁월한 본보기가 되었다. 여기 서쪽의 가장 먼 곳은 뭘 의미할까요? 스페인을 의미하죠. 스페인까지 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0년에 기록된 문서가 있는데 베드로 행전이에요. 이건 위경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190년에 썼을 리가 없으니까 이름을 빌린 겁니다. 베드로 행전과 200년에 쓰여진 무라토리안 전경에서도 바울이 스페인으로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4세기에 유세비우스는, 가이사랴의 유세비우스죠. 우리 교회사에서 배운 유세비우스는 바울이 1차 투옥에서 풀려나서, 이게 1차 투옥이죠. 로마에. 풀려나서 사역을 하다가 2차로 투옥되어 순교했다고 그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의 말년의 삶을 이런 정도의 문서들을 가지고 재구성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게 60년이에요. 그리고 만 2년 동안을 구금되어 있었어요. 재판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62년에 석방이 됩니다. 아마 그 건이 기각이 되었거나 무죄로 방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62년에 석방이 돼서 그는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해요. 그러나 스페인에 갔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료들을 보면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그레데 그리고 아시아 마게도냐 그레데라고 하는 거는 디도서를 바울이 마지막에 썼다고 간주할 때 아마 그레데에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시아 마게도냐 그리스를 거쳐서 다시 로마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64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면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네로 황제 때죠.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하는데 이 불을 지른 사람이 누구냐? 네로 황제가 주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네로가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시 하나 쓰려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르죠, 우리가 정확하게는. 네로는 자신에게 향하는 방화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죠.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죠. 그때 이 방화의 우두머리가 바울과 베드로로 지목이 돼서 그들이 다 붙잡히게 됩니다. 64년도에. 64년에서 약간의 시간이 주어졌을 것 같아요. 그때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되죠. 그리고 참수를 당합니다. 이르면 64년, 늦으면 67년으로 될 거예요. 베드로는 같이 붙잡혔지만 우리가 듣는 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바울은 왜 참수를 당했는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을 십자가에 매달지는 않습니다. 이런 정도로 우리는 바울의 마지막을 재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의 결말로 다시 돌아옵니다. 바울 사도가 2년을 꼬박 자기가 비용을 지불하는 셋집에 머물면서 가택 연금 상태로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로 자기에게 이 사람이 한 일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게 30절이죠.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친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제일 먼저 와서 한 일이 뭔가 하면 유대인들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다 초대를 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가 결백하다는 것. 유대인들을 자기는 반유대주의자가 아니라는 것. 이런 것들을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죠. 근데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대부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자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이방인에게 이른다고 그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목이 나오는 거죠. 30절. 그러니까 자기에게 오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다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은 가리지 않고 그 사람들을 다 영접했습니다. 모르겠어요. 10대 아이들도 있었을지. 나이 드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헬라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헬라인들이 헬라어를 못한다고 야만인이라고 부르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노예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온갖 사람들이 2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바울에게 찾아왔고 바울은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다 환대를 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바울이 3년 전에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2년을 있었으니까 도착한 게 60년이면 57년쯤에 고린도후서 썼어요. 아니 로마서 썼어요. 고린도에서 로마서 썼어요. 그때 바울은 이런 말을 썼거든요. 복음은 1장 16절이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라고 바울이 쓴 거는 유대 사람만이 아니고 헬라 사람에게도 그리고 그 어떤 민족에게도 그리고 그들이 많이 배웠던 많이 배우지 못했던 그들이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이 믿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자기가 죄수로 있다는 처지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는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는 것은 사실은 부끄러워할 만한 형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장 14절에서도 그는 이렇게 썼죠. 자기 자신에 대해 설명하면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야만인은 여기서 헬라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헬라인들이 좀 무시해서 쓰는 말이죠.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나는 빚진 자다. 바울은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나는 잘 맞아. 나는 특정한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잘 통해. 나는 특정한 사람들하고는 뭔가 좀 돼.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빚진 자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을 무시할 수 있었을까? 없었겠죠. 빚진 자니까. 자기는 채무자니까. 이런 인식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환영했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전파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친 것입니다. 가만히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찾아와도 되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매일매일 와도 되나요?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야, 이게 웬 행운이야? 그리고 아니 이사를 와가지고 바울의 옆집으로 물 떠다니면서 그런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길면 길진 않죠.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 정말 로마 교회의 탁월한 지도자들이 이 바울의 특수한 제자 훈련 빡세다. 그건 모르겠으나 2년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많이 길러졌겠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겠구나. 이런 일들이 2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바울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거예요. 속에 남겨둔 생각이 없이. 뭐 설교가 길다 어쩌다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로마 교회의 성도들도 바울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기쁨을 누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셋집에, 셋집이라는 말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바울이 비용을 지불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도 이게 참 완전히 거저먹는 사람들 아닙니까? 깜빵에 가뒀으면 밥은 먹여줘야 되는데 자기가 돈 내고. 아마 로마 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천막 만드는 일을 할 수 없었던 바울을 위하여 그 일을 지원하고 섬겼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로마까지 전해진 복음이 단지 지역의 확장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족의 경계를 넘는 거죠. 단순히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민족이든지 상관없이 말하자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 얘기를 누가는 이 마지막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헬라인, 유대인, 비헬라인, 로마인,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귀족, 노예, 복음은 그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마지막으로 누가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최대 장벽은 유대교의 종교 시스템이나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정치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을 봤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복음을 막고 싶었지만 막는 데 실패했습니다. 로마 제국도 총독들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단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의 가장 큰 대적은 언어도 아니었고 문화도 아니었습니다.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 이게 이제 바바리안이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헬라말을 못하는 사람들이다. 무시당하는 야만인, 막 이렇게 불리울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에서 보았듯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됩니다.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복음의 최대 장벽은 언어도 문화도 시스템도 정치도 종교도 아니에요. 복음의 최대 장벽은 죄인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려는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보세요.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죄성이다. 이렇게 말하면 쉽죠. 근데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사람들의 죄성이다. 얼마나 그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강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이 정도까지. 보통 시민들이 말이죠. 이런 정도까지 간 거죠. 그 중에 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죄인의 괴수라고 자기가 나중에 고백하는 바 죄성이 아주 머리끝까지 정수리에 넘치던 사람입니다. 존 번연이 말한 것처럼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그 정수리까지 넘치는 죄성을 뒤집어 엎고 은혜가 그 사람을 사로잡고 그 은혜가 흘러넘치게 만든 일, 그 일은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 복음의 최대 장벽인 이 죄성이 정수리까지 넘치는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게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경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사도행전은 그걸 보여주는 거죠. 한순간에. 그리고 이것이 바울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 이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주님 만난 사람들에게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받아들이기 싫은,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난 거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죄성이 없어지진 않아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싸워서 이기는 복음의 능력을 그는 경험한 사람이에요. 다르죠. 그래서 복음 전파는 진리의 대결이고 진리의 싸움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31절에 그 사람들을 뭐 온갖 말로 설득하고 친해지려고 그러고 이게 아니고 그런 과정이 있었겠죠. 물론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전파하고 가르쳤다. 무엇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진리의 싸움이에요. 진리의 대결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2년 구금되어 있었고 로마에 와서 2년 또 구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합 4년이라는, 그 인생의 4년이라는, 이제 60이 좀 넘은 사람이에요. 갑자기 현타가, 나하고 비슷한 나이에 깜빵에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의기소침해지고 낙심할 수 있고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인가? 말년에. 노년에 내가 무슨 이런 고생인가? 그때 60하고 지금 60이 같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법합니다. 그러나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를 교회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전했다. 담대하게 가르쳤다. 이 말은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전체를 통틀어서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요. 이게 이 사람이 뭐 MBTI 검사를 해보니까 엄청나게 용기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담대함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담대함은 자신의 처지 속에서 자기가 느낄 수 있는 의기소침이나 수치심이나 이런 어떤 약해지는 것들을 다 극복하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게 만든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거침없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여기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건 복음사역에 제약이 없었다 그 말하는 거예요. 제약이 없었다. 걸림돌이 없었다. 바울사도가 쇠사슬에 매여서 가택 연금된 죄수예요. 근데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 데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어. 제약이 되지 않았어. 거침없이 흘러갔어 복음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원하는 만큼 복음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 후서는 언제 썼나 하면 풀려났다가 스페인에 갔다가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붙잡혀서 감옥에 갔을 때 마지막으로 쓴 편지예요.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1차 투옥에서 그가 경험한 일이죠. 그리고 2차 투옥에서도 여전히 그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 누가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복음은 모든 지리적인 경계, 사회적인 차이, 인종적인 다양성, 인간의 모든 편견, 법적 장애물, 신학적 장벽을 다 극복하고 최대 장벽인 죄인의 죄성도 정복한다. 이게 바울이 말하고 싶,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패트릭 슈라이너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가 가지고 있었던 함의는 이런 것이다. 결국 누가의 함의는 하나님이 로마의 통치에 비견되는 또 하나의 제국을 세우신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제국,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웅장했을 겁니다. 마치 정말 시골쥐가 서울쥐, 이거는 또 다른 비유 같은데. 웅장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누추한 죄수를 통해서 복음이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는 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딱 생각나는 구절이 있나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신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죠. 첫 번째 나라가 있고 두 번째 나라가 있고 세 번째 나라가 계속 앞에 나라를 치면서 네 번째 나라. 네 번째 나라는 뭐예요? 로마예요. 쇠로 만든 제국이에요. 무쇠 팔, 무쇠 마신 가제트 같은 제국이에요. 근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오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오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이 꿈에서 보신 겁니다. 나라들을 멸하시는 한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산에서 그것을 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들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그냥 복음 전파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것은 한 나라를 세우는 프로젝트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죠. 이렇게 질문을 했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40일 동안 들은 제자들이 질문은 이거였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 그래서 우리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로마를 쫓아내시고 우리를 큰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이군요. 그때 주님께서 이 나라는 영적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들의 관심은 자기 나라를 지키는 것, 자기 나라를 융성케 하는, 흥성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교회는 우리나라를 지키라고 한국에 복음이 전파됐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게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의 국권이 침탈을 당하거나 일제 때처럼 그러면 독립운동 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더 강성케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 목사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강단에서 사람들을 기망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 마지막으로 누가는 바울사도가 로마에서 전한 복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31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알았어요. 그는 이게 무슨 일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무슨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나라를 지키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지상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대단한 건물을 짓고 마치 우리 교회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이름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담대하고 거침없이 세워가신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베샬롬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표면에 드러난 사람들, 증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있었고요. 스데반이 있었고 예루살렘 박해로 흩어진 무명의 성도들이 있었고 빌립, 베드로와 바울, 바나바와 실라,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셀 수 없는 유명, 무명의 많은 증인들이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이 증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믿는 자들이 생겼고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됐습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이 박해를 견디면서 고난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게 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죠. 앞에서 제가 담대함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나를 더 약하게 만드는 수치스럽게 만드는 내가 처해 있는 이 형편과 처지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내 처지와 상황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바울이 뭐 감옥에서 나왔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 속에서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담대함.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담대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돈이 주는 힘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큰 교회야 라는 그런 게 주는 힘이 아니고요. 이 담대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고 유명, 무명의 많은 증인들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그 다음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모든 사람들을 푸는 열쇠입니다. 약하고 낙심하기 쉽고 의기소침한 사람들을 불러서 성령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그 모든 약함을 이기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더불어 그 소수의 증인들은 데살로니가에 등장하자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이 인간들이 데살로니가에 왔다. 그렇게 말해요.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무슨 뭐 폭탄을 가지고 왔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를 이루어가는 증인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을 고발하는 산헤드린의 고용된 변호사 더둘로는 바울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염병 같은 놈이라고. 가는 곳마다 전염시킨다고. 가는 곳마다. 성령님의 선물인 담대함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초자연적인 공동체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교회는 설명 불가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수많은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베샬롬 교회가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면 우리는 초자연적 공동체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흥하다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망한다면 그것은 초자연적 공동체가 아닌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갑자기 글을 끝맺는 것은 고대의 문학적인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거두나 하면 그 작품 전체를 갑자기 확 끝나면서 그 전체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생각하게 하는 거죠. 담대하게 거침없이로 끝났습니다. 복음이 멈출 수 없는 것이구나. 복음을 잡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이 두 단어를 통해서 누가는 바울이 그렇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이후에도 바울에 대해서 관심을 끄세요. 이제는 독자인 신자인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독자들인 신자들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교회의 정체성, 그것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증인은 겁에 질려 있거나 주눅이 들거나 의기소침하지 않고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적으로 볼 때 꾀죄죄하고 가진 것이 없고 볼품없고 상가에 들어와 있고 몇 사람이 모이지 않았다고 한들 그것은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에 나타난 결론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에서도 증거되었고 우리를 통해서도 증거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의 종교체제, 로마제국이라는 정치체제, 인간의 모든 죄성, 이 모든 것이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막아설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저 위대한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성령을 부어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신실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셨고 이들을 통해서 로마를 지나 한반도까지 땅끝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의 피 흘림이 있었고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도 복음의 장애물일 수는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전형적이고 감상적인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사도행전은 완결되지 않은 이야기를 독자들의 몫으로, 우리들의 몫으로 남겨둡니다. 이제는 너희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킹덤 프로젝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말처럼 복음과 그 증인들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담대하고 거침없이가 베샬롬 교회를 설명하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